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나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천만인 중에서 12,000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킵니다. 모세가 매 지파에 1,000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며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제가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해드렸고 오늘은 민수기 31장 말씀을 읽었는데 발람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 전하는 중에 한두 번 언급한 적이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이 불행한 사람 발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 발람처럼 되어서는 안 되지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오늘날 목사님과 같은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데 발람은 선지자였지만은 아주 불행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등산을 가거나 산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깊은 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공원이나 뒷동산 같은 곳에서 걸어보신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5월이 돼서 춥지도 덥지도 않고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푸르른 실록 아래 이 산책을 하다 보면 이 숲이 이렇게 쭉 이 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오솔길 같은 그런 평탄한 길을 우리가 걷게 됩니다. 위에는 나뭇잎이 햇볕을 가려주기도 하고 떨어진 나뭇잎은 바닥을 뒹구는데 어느 한쪽에는 물 흐르는 소리도 들리고 새소리도 들리고 이 길이 평탄한 게 정말 산책하기도 좋고 또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사색하기도 좋은 멋진 이 오솔길을 걸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들의 인생길도 그와 같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산행을 해보셨습니까? 산행은 오솔길같이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행을 하다 보면은 길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곳곳에 무슨 코스 안내와 같은 그런 표식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땅 위에 튀어나온 돌이나 나무뿌리를 피해서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살짝 뒤어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밟고 지나가야 하는데 어떤 경사가 심한 비탈길이나 혹은 이 자갈길을 만나면은 우리가 발을 똑바로 이렇게 디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옆으로 디디고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바위 틈을 비집고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뛰어 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전을 생각해서 장갑도 끼고 편안하고 튼튼한 등산화도 신고 그리고 가벼운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산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행을 하다가 보면 발목이 뻐근한 게 나중에는 몸의 균형을 잡기도 아주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도 한 번씩은 다 와 보신 적이 있는 제 친구 목사님들 네 부부가 몽크 산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 사모님, 줄리 사모님도 함께 동행을 했는데 올라가는 도중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도중에 그냥 큰 바위 위에 벌러덩 하고 누워버리고 말았어요. 아주 그냥 당찬 그런 사모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습니까? 아 그러면서 아 여기 옆에 내려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느냐고 우리들에게 물어봤지만 우리 일행이 함께 쉬어가면서 달래가면서 끌어주면서 이제 함께 정상에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운동 안 한 것이 이유라면 이유겠지만은 산행하면서 암벽 타고 나가는 그것이 숙달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쉬운 일인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런 산행도 아닌 우리 인생의 비탈길이나 돌길을 헤쳐가면서 오솔길을 만들어가면서 걸어가는 이 인생들이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사색하며 맑은 공기를 마시며 꽃내음 맡으면서 평탄한 오솔길을 걷는 것처럼 걸어가는 그 비결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산행을 해도 그 코스 안내 표지판에 따라 이 길은 어렵고 저 길은 좀 쉽다고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어려운 길을 택하고 또 그런 길이라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습지나 돌뿌리를 뭐 이런 것을 피해가면서 걷기 좋은 깨끗한 곳에만 발을 내딛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은 아랑지 않고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이 어려운 쪽으로만 계속 따라가다가 발도 아슬아슬하게 내딛는가 하면은 때로는 성큼성큼 뛰어넘어가야 하는 습지라도 그냥 계속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빨리 피곤해 한다든지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혹은 습지에 빠지기도 한다든지 그런 나중에는 남들보다 빨리 발이 아프다고 피곤하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평생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이렇게 위험한 비탈길로만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안전한 삶을 추구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발람 선지자라는 사람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 전체에서 이 발람이라는 이름이 민수기 22장, 23장, 그리고 24장에도 이렇게 나오면서 신약 성경에도 이 사람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 전체에서 한 30회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오는 그런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도 아닌데 이 발람이 이 발람이란 이름이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간 사람의 전형적인 표라고 할 것이면 이 발람은 욕망을 따라간 사람의 전형적인 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지나간 노래지만은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시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요새는 별로 안 부르는 유행가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돌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미 저지른 일 중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저지른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지른 일들은 다 몰라서 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전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도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랬던 그런 이 발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그 사람 인생의 경향이 그렇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적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은 발람이 살았던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과 모압은 인접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도 강력하게 치고 올라오게 되니까 모압의 왕 발락이 겁이 났습니다. 아, 저러다가 우리 모압까지 치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좀 어떻게라도 막았으면 좋겠는데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계속 돌진해 나가는데 군사력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계속 무슨 힘 자랑하는 것처럼 올라오니까 어떻게 좀 막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두려운 가운데 생각해낸 것이 이스라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저주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이 모압 왕 발락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에게 많은 부귀 영화를 약속해 주면서 모압에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소위 말하면 사신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신들이 발람 선지자의 집에 도착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발람이 그 유혹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딱 끊어야 되는 것이죠. 돌아가시오. 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있겠어. 그러니 당신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으니 당장 돌아가세요. 이렇게 딱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는 구차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들을 필요도 없어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유혹이라도 우리는 그 즉시 그것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미련 두면 그게 나중에 참 위험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모압에서 온 사신들을 즉시 돌려보내지 않고 아 그러면 일단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좀 쉬십시오. 쉴만한 자리를 자기 집으로 내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쉬는 동안에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뭐 알아보긴 뭘 알아봅니까? 벌써 답이 다 나온 건데 안 되는 줄을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몰라서 그날 밤 이 발람이 그들을 머물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으니 썩 물러가시오. 그 어떤 부귀 영화를 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유혹에 와도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뭔가 이렇게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쪽으로 이 소위 기울어지는 이 발람의 어리석은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도 읽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대 그 사람들과 같이 가면 안 된다. 절대로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겠죠. 이제 그 모압의 사신들에게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니 어쩌겠나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못 간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그 마음은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참 갈등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참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신들을 돌려보냈잖아요. 그래서 발람 왕이 보낸 사신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발락 왕이 이번에는 아주 더 높은 사람들로 사신들을 꾸려가지고 아주 많이 보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지 말고 오라. 아, 여기 모압에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거 지난번과 똑같이 한 것이지요. 그러면 한 번도 아니고 재차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이제는 좀 강압적으로라도 호통을 치기까지 하면서라도 거절해야 될 텐데 아 그러세요. 그러면 하룻밤을 이곳에 일단은 머무세요. 나는 이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알아보겠다고. 아니 처음에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안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 발람 선지자가. 그런데 뭐 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혹시 아나 뭐 이런 기대하는 발람의 그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얼마나 이 발람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두 번째 사신이 온 그날 밤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하고는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지셨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두 번째 사신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하고는 가라고 한 것은 어리석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여지를 두신 거고 소위 말하면 교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발람은 아마 속으로 굉장히 기뻤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쁨은 눈이 어두운 기쁨이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맞춰가지고 이제 막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타고 가려고 하는 나귀가 출발하지도 않은 채 딱하니 버티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나귀 앞에 막고 서 있으니까 나귀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발람은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고는 애꿎은 나귀한테만 이놈의 나귀 왜 안 가나 그러면서 나귀를 막 때렸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이 말 못하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 자기의 주인인 발람을 책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같이 가라고 하셨는데 왜 못 가게 가로막았습니까? 그것은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하는 거죠. 너 가기는 가라. 가기는 가되 절대로 가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의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해라. 다른 말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목사는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말씀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게 그것이 목사고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발람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모압으로 가라. 가서 발락의 말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너는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발람을 모압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어리석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요. 그래서 발람이 아예 안 가는 것보다는 가기는 갔는데 모압에 와보니 발람 선지자를 기다리는 발락 왕은 제단 쌓을 준비를 다 해놓고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제단에 섰는데 제단에 서서 발람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하는 것을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모압 왕 발락이 보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똑똑하게 저들에게까지 보여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명백하게 나타내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23장을 그냥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여러분 천천히 자세히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면은 절대로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그대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저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축복하시면 축복으로 끝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발람이 가서 세 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지요. 제단을 거창하게 쌓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저주하려고 하는데 입에서 나온 것은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참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이제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 그래 이거다. 내가 지난번에는 어리석게 부귀영화의 눈이 멀어서 그랬었나?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요. 몇 절 더 내려가 보시게 되면 민수기 2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거기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힌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두 절만 떼어놓고 보면은 참 이 발람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리석고 욕망의 눈이 멀었고 갈팡질팡에 가면서 여기까지 오기는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여기 24장 말씀을 보면은 그 마음속에도 우러나는 그 감동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가 다시 선지자다운 모습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고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 이러고 끝나면 좋을 터인데, 그 다음에 보면 참 유감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맨 끝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얘기 한마디가 나와 있습니까?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냐 하면은,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발람 이야기도 안 나오고 발락 왕 이야기도 안 나오고 아무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전혀 다른 얘기 같은 게 한두방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정네들이 어리석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압 여자, 미디안 여자들에게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남자들은 말이에요, 똑똑한 것 같지만 참 어리석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의 아름다움에 홀딱 반해가지고 그 여인들하고 음행을 하게 됐는데, 이 여자들이 올 때는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남정네들이 그 여인과 함께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연병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되었고 무려 성경을 보시게 되면 2만 4천 명이 죽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때 비느하스 제사장이 창을 가지고 나가서 시므리와 고스비라고 하는 사람을 죽임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랑도 참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너무너무나 무서운 분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졌을까? 여러분, 그런 참상이 벌어진 것이 전부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하면은 발람 선지자의 머리에서 나왔단 말씀이에요. 발람 왕이 계속 유혹을 했겠죠. 우리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발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냐, 그렇다고 여기 와서 이스라엘만 계속 축복하고 가면은 어떡하겠냐, 우리가 저 이스라엘 사람을 막아낼 방도를 좀 알려주면은 내가 당신에게 많은 걸 주겠다. 그래서 이 결국 발람은 발락의 꾀에 넘어가기 위해서 한 가지의 모략을 알려주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때문에 내 입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주 예쁜 여자들을 골라가지고 저 이스라엘 남자들을 한번 유혹해 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올무에 걸리는 그런 결과가 틀림없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면 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고 돌아간 겁니다, 그게. 그랬더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남자들이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우상숭배를 하다가 연병 재앙에 2만 4천 명의 죽는 이런 참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미인계 계략을 누가 알려주었다고요? 발람이 발락에게, 발락왕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보시냐고 하면은 31장 16절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인지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략을 발락 왕에게 제공해 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발람이었어요. 선지자였어요. 아까 읽은 24장 1, 2절에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힘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도 했던 이 발람이, 이 사람이 어쩌자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방법을 모압 왕에게 알려주었을까? 미디안 여자들과 모압 여자들이 발람의 충고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그런 미디안에게 복수를 해라 그래서 1만 2천 명의 군사를 뽑아가지고 그 연병 재앙에 빠져들게 만든 미디안을 치게 되는데 그 끝에 나중에 발람도 죽인 이유가 바로 그 발람의 머릿속에서 이런 계략이 나왔기 때문에 발람도 마지막에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발람의 얘기를 보면은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꾸준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걸어나가야 되는데, 마음속의 생각들이 무슨 비탈길을 아슬아슬하게 걷는 것처럼 자꾸만 위험한 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나 경험이 적은 사람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바르고 견고한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 내일의 신앙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고, 교회의 내일을 위해서도 그렇게 생활하고 살아야 될 터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가지 말고 정말 기도하고 언언하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런 일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목사님이잖아요. 부귀 영화의 유혹을 받는 순간 얼마나 그게 마음속에 깊이 깊이 파묻혀 꽂혀 있는지 그걸 뽑아내질 못하고 있어요. 계속 그쪽으로만 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 가지 마, 이렇게 하시고, 또 갈 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로막으시고 나귀를 통해 책망까지 받게 하시고 그 입에다가 축복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잠깐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모압에 가서도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정말 홀가분한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 엄청난 북의 용화를 주겠다고 그 사람 그랬는데, 그 왕이 나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걸 누려보지 못하고 여기 왔구나. 발람 선지자의 마음은 자기 발로 결국은 다시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그 모략을 제공하게 되었고, 그래서 영화를 얼마나 누렸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결국은 칼날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만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아,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사안별로 하는 것도 물론 회개겠지만은 이걸 뭐 사안적 회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 회개에는 근원적인 회개도 있습니다. 근원적인 회개. 여러분, 근원적인 회개가 뭐냐면은 우선 방향을 바로 잡는 겁니다. 욕망의 비탈길에서 걷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 근원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향기나는 오솔길을 걷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것, 내가 시안적 회개는 하지 않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도라 할지라도 이런 근원적인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이면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주중에도 나가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속에 깊이 박힌 뭘과 그저 자꾸 날 잡아가지고 그러대는데, 그러고 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가는 거예요. 자꾸 간단 말이에요. 아, 끊어야지. 끊었어요. 일단 끊기도 해요. 끊기도 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계속 그렇게 하긴 하는데도 아, 이게 얼마나 속 깊이 박혀 있는지 어떤 순간이 되면은 또 끌려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영원히 끊어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끊어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야 올바른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사안적 회개뿐만이 아니라 근원적인 회개를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 발람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걸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의 얘기가 여기에서 끝나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뒤에 있는 이야기 한 토막 때문에 그 사람 인생은 그렇게 비탈길을 걷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람처럼 끝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저 뒤쪽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라. 여기 발람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예, 베드로후서 2장 15절 이하예요.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불의의 싹을 영화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걸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선지자의 행동을 어떤 행동이라고 해서 미친 행동이라고. 참 성경의 표현이 과격해요. 그렇죠? 이러니 발람을 향해서 좀 죄송한 말이지만은 야, 이 저 미친놈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 겉으로는 거룩한 선지자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목사잖아요. 선지자인데 그 마음이 욕망으로 끌려가는 건 아, 저 미친놈 좀 봐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초라해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의 결과가 뭡니까? 셈은 셈인데 물이 없다. 물이 없는 셈이라고 그래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여러분 안개가 자욱하게 껴가지고 바람이 불면은 왜 눈에 보이던 모든 세상이 온데간데 없고 하나도 보이지 않고 안개 세상에 뭐 무슨 안개 속에 우리가 갇혀있는 것 같지만은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은 햇빛만 끄면은 다 사라졌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허무한 거야. 그죠?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유해되어 있나니 이렇게 발람처럼 사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여기에서 얘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 완전하라 하는 이 말씀 뭐 조그만한 죄도 짓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특별히 요만큼의 조그만한 죄도 없나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는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은 분이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고 실수도 하고 때로는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근본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그가 나중에 얼마나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뭘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증명을 합니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이거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 치지 않고 바로 실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철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살다 보면 온갖 유혹의 미끼를 던지고 우리 목에다가 무슨 줄을 건 것처럼 막 잡아당기고 이 발람을 끌고 나가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올가미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지만은 여러분 절대 거기에 미련을 두거나 여지를 두거나 아 우리 집에 하룻밤 좀 주무시고 좀 기다려보시죠. 나 하나님의 답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리석은 것을 하면 안 되고 끊을 거 다 끊고 일편단심 나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숲속을 거니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하기는 이런 마음으로 철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런 심령과 은혜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섬기는 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람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예언한 적도 있었던 선지자이지만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린 그 욕망이 그를 끌어당겨서 그 결과는 이방 민족이 망할 때 같이 칼에 맞아 죽는 비극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쓴 그 뿌리와 같은 것들, 사탄의 유혹과 올가미, 끊어내지 못하는 거, 이 시간 다 끊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저희들의 삶의 모습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축복과 권세로 채워주셔서 힘차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로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로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사원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나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치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한 주간의 삶 속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